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주보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예, 방금 이사야 선교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보통 마더스 데이 되면 아버지들이 워낙 못하니까 마더스 데이를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좀 해드리는데, 아마 파더스 데이는 워낙 우리 어머님들이 평소에 잘하셔서 굳이 오늘을 또 그거 해줘야 되나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만 또 거짓말 같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 아버지 동무들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장으로서 또 어깨도 묶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언제나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아버지들 좀 격려해 주시고 힘내세요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저들 우리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한 세 분 네 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빛교회를 96년서부터 다녔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다녔는데, 그 시간 동안에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 왜냐 아무래도 이제 이민교회다 보니까 들썩날썩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꾸준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저 아이들도 참빛교회에서 태어나서 혜린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곳, 가고 싶은 곳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교회 저기 놀이터를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놀이터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거기가 제일 좋았다는 모양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을 줄 몰라도 하나님 들에는 또 마음에는 귀하게 보이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참 위안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7월 달부터 되는 유년주일학교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발런티어 해주시는 우리 성재님들을 계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조성미 사모님, 박경환 목사님 사모님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중이신데 어쨌든 잊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고요. 오늘과 다음 주일을 또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는 이사야 선교사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선교 하루 한 시간도 안 되죠. 한 30분 남짓하는 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성경하고 씨름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아무리 제 생각에도 연년이 오래되신 목사님이다 할지라도 그냥 뚝딱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딱 시간 됐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지만 또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 안전한 여행 되시고 그 휴가의 진정한 목적처럼 참 쉼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맞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드는데 갑자기 왜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이라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6장 36절로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 같이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둘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2주 동안 말씀을 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를 제가 얼마나 못할까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아 정말 아찔했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 언제셨는지요? 그게 그 사고를 이렇게 간신히 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주 등골이 오싹한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저에게도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면했던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최근에 저는 이 그 아찔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몽골 그 지금 코비드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인데요. 지금 몽골은 그 총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투산의 한 3배 정도가 전 인구인데요. 중국 백신으로 한 180만 명이 지금 그 이 백신을 맞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맞은 거죠. 많이 맞았는데 그 신규로 이렇게 확진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 예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몽골을 침입해가지고 굉장히 알짜배기 땅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몽골이라고 하는 곳은 막 사막 뭐 이런 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주유소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이제 가스를 넣으려고 쭉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사이에 중국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가스를 안 주고 다음 사람한테 가스를 줘요. 왜 안 주냐 그러면 너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가서 놓고 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워하죠. 몽골 사람들도 키도 크고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아니,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백신이라도 가지고 와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영향력들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제 그 몽골 안에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 미국이 이 백신을 개발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어디서라도 가져와서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 것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찔합니다. 이게 세계 질서가 이제 중국으로 재편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다행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 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잠깐 비치는데, 나에게 온 잔을, 이렇게 예, 좀 비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잔이 만약에 비껴져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단의 언더 컨트롤 하에서 소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감사하고 참 할렐루야를 몇 번 외쳐도 이렇게 참 어떻게 그 감사함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이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한 번도 물러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맞죠?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단은 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포기해라, 포기해라. 네가 뭐라고 와서 구원하겠다고 하느냐? 포기해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박해 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책에 보면은 사단하고 직접적으로 맞서서 싸운 그 것들이 몇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하고 딱 붙어서 싸운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찾기로는 세 개를 찾았어요. 세 개. 첫 번째는 뭐죠? 광야 시험. 광야 시험에 가서 뭐 높은 데 올라가 봐라. 뭐 돌이 떡이 되게 해 봐라. 막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포기시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라. 그러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였겠습니까? 세 번째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는 오늘 지금 읽은 그 부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이제 사단이 그냥 엄청난 총공세를 벌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디였었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예. 아시죠? 베드로가 안 돼. 예. 그렇게 죽을 수 없어.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 것들의 승리를 거두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싸움은요, 오늘 싸움은 지난 두 번의 그런 싸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에요. 뭐냐,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이 딱 돼버리면 사단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이 겟세마네에다가 사단은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공격의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님한테 너 여기서 지금 도망가. 맞나요? 예. 금방 이제 유다가 이렇게 밀고 한, 유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가론 유다가 그 그룹이 들어와서 너를 잡아갈 텐데 잡아가면 끝이야. 너는 여기서 도망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핵심이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하고 싸우는 이런 형국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난 두 번의 싸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총 공격이 이루어지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에요. 예.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 혼자 이렇게 사단을 보고 맞섰는데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요, 또 다른 점은 예수님이 그 사단한테 공격받는다는 것을 표현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인데, 한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이 정말 낯선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뭐 우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근심하면서 괴로워한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낯선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서 말해요.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한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네, 그죠? 시작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표정도 근심스럽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겠지만 말로도 내가 정말 괴롭다. 그 이유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이 같은 사건에 병렬되는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뭐 찾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그 어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혹시 이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막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사망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그 소식을 듣고 막 울다가 그 지쳐서 잠이 드는. 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에 너무 슬프기 때문에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괴로워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맞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리버럴한 신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천하의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괴로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두려워하기 마련이겠지요. 두려워할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 태초에 이런 삼위 하나님 수준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직접 짜신 분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 구절에다가 굳이 그걸 근심하며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있어요. 또 그리고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면 지난 두 번의 싸움, 그 전에 벌어졌던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그런 의미로 보면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괴로워하는 이유, 이것들을 여러 것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이유를 저는 이걸로 들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한 번도 성부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왔는데 이제 이 겟세마네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그때 첫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 괴로운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분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굉장히 괴로우신 거예요. 그걸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을 하세요. 자기 입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네.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27장이죠. 27장 46절입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이건 중요한 말이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장 46절 시작.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분리의 원인.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불가피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아야 만하는 상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만약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연결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는 그냥 그대로 남았을 거고 아까 말한처럼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사단의 지배를 받았을 거예요. 완전한 분리, 예, 완전한 분리. 예수 성부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예, 죄의 그런 짊어지시는 것들 그대로 용납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끝은 뭡니까? 사망. 예.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순간으로 들어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한 번도 그 빛을 잃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빛을 잃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죄도 없으시지만 그 빛을 잃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그 빛을 꺼버리시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의 괴로움이 앞으로 벌어질 어떤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괴로운 게 아니고 정말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것이 정말 괴로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 분리가 잠시일 거라는 것. 뭐 며칠인지 몇 달인지 뭐 아버지 하나님한테 맡겼지만 이 분리는 잠시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사단은 예, 영원히 사단에게는 영원한 패배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미.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그냥 넘겨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사건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부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겟세마네 동산 올라오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도가 있어요. 내가 죽으러 갑니다. 네 제자들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가 있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제자들은 쉬게 하고 제자 3명만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엄청난 영적 싸움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그 어떤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흐름들, 그 엄청난 그 사단은 모든 것을 투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딱 서가지고 다음을 기다리는 그런 엄청난 그 싸움 속에서 가장 천진난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 세 명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깨워서 있으라 그러니까 있다가 잠 오니까 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내가 떠난다 이제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 하니까 슬프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슬프긴 하지만 예, 자신의 육체 속에서 연약해서 잠이 드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걸 이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깨워요. 또 우스운 게 그거예요. 정말 제자들 와서 깨우고 깨어 있어. 제발 좀 깨어 있어. 이 지금 너희들이 잘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까지 봤을 때 사실은 낯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잠을 자겠다는데 예수님의 평소 성품을 본다면 그냥 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밤새 내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워요. 사실은 성품하고 반대되는 낯선 풍경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거룩한 스토커였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낯선 풍경인 거예요.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운 줄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 이렇게 지금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심정이 그 괴롭고 또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있어주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뭐죠? 굉장한 영적인 그런 스트레스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공격의 끝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흐트려버리는, 깨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는 이런 영적인 어떤 위기들,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얘기들은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고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영적 위기 속에 있는 상황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바닥칠 그런 영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슬기롭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셨어요? 지금 상황을?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그 절박성, 영적 공격에 대한 절박성들을 계속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는 영적 위기의 첫 번째는 제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 위기예요. 저는 잘 깨어있어요. 눈이 말똥말똥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깨어있지 않은 게 위기인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 제자들한테 내가 잡혀간다 하니까 누군가 칼을 들고 나와서 딱 지키는 게 어떤 그 깨어있는 것입니까? 어떤 상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지요? 성경 많이 읽고 뭐 성경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 며칠 동안 살고 밤기도, 철야기도, 산행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게 깨어있는 것인가요? 어떤 게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일까요? 저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까 우리 주사님 말하는 일주일 동안 성경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2주 동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저의 약함을 보시지요. 밖에서는 참 내가 나 정말 그래도 여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뒤에 가서는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도 이건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계속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성경을 쫓아가면서 아는 것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해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제때 해주시는 도움을 받자. 예. 이게 지금 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로 나오지 않거나, 그죠? 보좌로 나오지 않거나, 또 혹은 제때 구하지 않거나, 예,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보는 좋은 방법은 이 세 가지예요. 담대하게 예수 앞에 나오느냐, 나와서 제때의 도움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는가, 예.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 주님, 주님이 필요해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알겠어요. 예수님,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뒤에서 서 있을게요. 깨어 있을게요.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돌을 던져서 돌이 닿을 만한 위치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깨어 있을게요. 라고 했는데 잤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끝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들의 끝이 나옵니다. 그건 56절에 나와요. 한번 26장 5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영적 위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은 버리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나오라, 예수 앞에 나오라, 그리고 담대하게 너의 도움을 구하라. 이게 깨어있는 상태인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알아요. 가서 기도하세요. 저희가 서포트 할게요. 그렇지만 잤어요. 그 끝은 뭐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종종 우리 신앙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꼭 내가 말을 해야 아시겠어요? 좀 알아서 챙겨주세요. 내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챙겨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있죠. 제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계시다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진난만하게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억양을 하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예.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쿨한 신앙이에요. 쿨한 신앙. 어디서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신앙. 쿨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목이 졸려있는 상태. 조금만 더 힘주면 북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 사단의 이런 그 영적 위기를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이 말, 이 두 단어는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수께로 가자. 그에게 도움이 나온다. 우리 교회에 여러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가 있는데요,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세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좀 이 위기를 극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 위기는요, 두 번째 위기, 이것은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위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위기예요. 뭐냐면요, 제가 이름 짓기를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싸울 상대를 모르는 위기예요. 예. 싸울 상대를 모르는 위기. 4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4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 이 41절을 38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38절하고 비교해 보면 그 어떤 차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38절에서는 깨어서 있어라 그랬어요. 예. 근데 한번 1차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이 돌아와서 41절을 말하는데요, 그 말에는 상당히 뭔가 지금 뭔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그 1차 기도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증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래요? 그냥 깨어있는 것도 깨어있는 거지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점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 강도가 그만큼 세진 거고 예수님의 방어 강도도 그만큼 세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푸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시험, 이 시험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시험이 뭘까요? 사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마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드러나는 시험인가요? 뭐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목사들에게 그 흔하다는 돈 문제와 여자 문제인가요? 뭐 확 드러나는 시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험은 조금 다른 시험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은 위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탁지사님 아시나 보네? 무슨 말을 하는지. 위기 상황인데 평안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 참 이상해서 잠을 잘 수 있는 시험이에요. 지금 제가 자잖아요. 그죠? 예. 급박하게 뭔가가 닥치는 위기가 있는데, 아, 그걸 그 모든 급박함, 절박성을 가려버리는 시험인 거예요. 사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공격할 때는 굉장히 분리시켜버리고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데요. 그 공격을 뭐라 그래요? 그냥 예, 가려버리는 그런 시험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는 사람조차도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험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평안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잖아. 근데 거기서 무슨 시험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은 지금 그런 거예요. 적이 보이지 않고 예.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일어나는 시험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도하냐면요. 사단은 지금 막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막 시험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움직이고 이런 시험을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시험을 주되 뭘 기대를 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꼬그라져버리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걸어갈 때 제자들은 이 시험에 전부 시험 들어서 다 꼬그라져버리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신앙이란 게 뭡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 시험은 뭐냐면요, 그냥 어려울 때 그냥 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시험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 이게 내가 시험을 이거 받고 있나? 이런 시험 내가 받고 있나? 이렇게 의문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 영적인 그런 파라메타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소에요 하나님 방식보다 예,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의 대상자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지? 평안하잖아. 너무 좋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예. 예수님이 경고하는 위기에 대해서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각오를 하고 의지를 다지는 이런 사람이 이 시험의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당장 제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겟세마네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다하고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칼을 두고 나와가지고 그 병정에 어디를 자릅니까? 귀를 잘라버려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자체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마라.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 속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얼마 뒤에 누군가 예수를 잡으러 와. 그러면 나는 이 칼을 들어서 방어할 거야. 다 이 칼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가서 잘라버린 거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격노를 해요, 격노. 정말 예수님이 그 전에 뭐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보다 더 심하게 베드로를 질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5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53절? 예.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5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열두 군단을 부를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뭘 믿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뭘 믿었던 거죠? 자기 칼을 믿은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예수님이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지적하듯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이런 말을 할 때 그 베드로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볼 때 이 베드로 신앙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어떤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영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식들을 바라보세요. 남편을 보세요.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편안하실 겁니다. 아멘. 편안하지 않으세요? 편안하실 거예요. 만약에요, 그곳에 예수님만 없다면 이 영적 위기의 대상자임을 아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예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위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것. 깨어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적을 모르는 그 위기. 적이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위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위기예요. 자,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45절,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물을 마실게요. 시작. 그리고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아무리 거룩한 스토커라도 잠자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그래 이제 자라.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46절에 보면 그렇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46절에 굉장히 시제가 모호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제가 모호하다는 걸 잘 좀 봤거든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예. 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유다가 가까이 왔고 그것을 보러 가자라는 거죠. 그죠?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보게 되면은 그냥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영적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보세요. 사단과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싸움을 벌였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 제자들을 몇 번이나 깨우면서 그런 싸움을 치르셨어요. 치르셨는데 마지막 말이, 아, 이제 됐어, 가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러 가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해석은, 그 시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어보면 사실 너무나 가벼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그 엄청난 싸움 뒤에 벌어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문맥을 따라, 그리고 시제를 따라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오는 시제는 뭐 현재 미래형 같은 건데요. 이 시제를 따라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 모든 사단의 시험은 끝났다. 이제 모든 사단의 시험은 끝났다. 이제 나 예수의 반격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가서 일어나서 가서 보아라. 이 해석이 아마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언제까지였냐면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가론 유다 그룹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십자가의 사건은 뭐죠?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고 유다 그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군단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천사들을 불러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은 끝났어. 나의 이제 반격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보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보죠? 제자들은 뭘 봤을까요? 끌려가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또 끌려가서 뭘 하죠? 조롱당하고 매질당하고 무시당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명찰 한번 붙여줄게. 유대인 왕. 그렇게 하고 거기에 조롱을 당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 라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 따라다녔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을 따라다녔냐 너? 이런 비아냥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조금 양심이 있고 그래서 빙빙 그 주변을 돌긴 돌았는데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이나 야고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야,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이렇게 내가 당한다는 건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잖아.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그 죽음을 뚫고 찬란하게 부활할 거야. 그걸 보라고. 그들은 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전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거야. 아,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을 보라고 했는데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5장에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조금 긴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그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그 과정을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구절들인데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기도와 탄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의 근원 되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의 그 전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이 가서 봐야 할 것은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이루신 그 완전하게 이루신 그 사건, 예,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 사단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이겨버리시고 다시 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전쟁은 끝났어요. 여러분, 다시 사단하고 붙어서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은 끝났어요. 사단이 지금 있는 것은 그냥 전쟁 포로일 뿐이에요. 끝난 전쟁으로 여러분 앞에 더 사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무슨 아 내가 뭐 지금 사단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헛된 싸움이에요.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완전하게 끝내셨어요. 구원의 근원 되신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고달프고 바쁜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고달프고 힘든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사는 게 옳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고달프고 힘든 그 근원, 사단하고 관계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고단하고 힘든 근원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배자로 살면서 그 영원하신 구원의 근원에 다가가는 거예요. 힘들지요. 하지만 영원한 그 구원의 근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물 한 방울이라도 그곳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고단하고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 구원을 따라가서 사단하고 붙어서 싸우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근원이 되시는, 정말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고 분명하고 완전하신 분한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 삶의 중요한 일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정말 요새, 예, 정말 사단에게 많이 속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속아본 적이 없었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예배가 가려졌어요. 1년 넘게 가정교회 식구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영적 위기가 아닙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면 언제 위기죠? 캘리포니아에 핵폭탄이라도 터져야 정신을 차릴까요? 이게 위기가 아니면 언제가 위기입니까? 이 영 영적 위기를 넘어서 영적 파탄으로 갈지 아니면 역동적으로 거기서 승리해서 다시 회복될지 이 분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근원 되신 그 예수에게 나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제때에 구하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심령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대가 각 세대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교회마다 다시 예배가 서게 하시고 그리고 각 공중예배들이 이렇게 부흥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